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포도원 주인에게서 배우는 천국의 비밀, 뭐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관심도 많았지만 오해도 많았어요. 천국에 대한 오해들이 꽤 있어가지고요. 예수님이 그런 천국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시면서 진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에 대하여 잘 배우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천국 가게 하시려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좀 잘 배워야 될 이유는 지금 결국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 현상,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역사가 끝나는 날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질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통과 혼란과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과 하여튼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 현실을 좀 뛰어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 천국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천국은 장래의 소망에 속한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이후에 완성이 될 거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잘 배워야 될 것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장차 완성될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사는 거예요. 시식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무슨 과일을 사려고 하면 전에 그런 뭐 이거 맛있어요 그랬더니 그 과일 파는 분이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식 하는 거예요. 물론 타락한 세상에서는 맛있는 거 시식했는데 사오고 나면 좀 맛이 안 좋고 뭐 이런 거, 타락한 세상, 병든 세상, 이게 지금 타락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타락한 세상. 그런데 본래대로라면 시식을 하면 그 시식한 맛이 그대로 나는 뭐 이런, 시식이라는 거는 미리 맛보는 거죠. 그게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시식을 했는데 그 맛이 아니야 사가지고 오면. 그런데 타락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장차 완성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미리 맛보는.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장차 누릴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장차 누릴 천국의 복을 미리 맛보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교회가 있고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천국의 향취를 미리 맡으며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릴 영광의 그 한 자락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히 구현되는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사실 그래서 천국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일꾼들 많아져서 장차 완성될, 장차 누릴 천국의 복을 미리 맛보며 누리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특권 중에 하나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장차 누릴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용서에 대해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만 달란트 탕감 받고 백 데나리온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용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왜냐하면 천국은 그 용서를 경험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누릴 영광에 들어갈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그 용서를 체험하면서 용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거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있고 그리고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더 아름다운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셨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이 전부고 지금이 이게 뭐 그냥 이게 다다, 이게 막 죽음 인생인 것 같이다. 이러면 이게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좌절이 되고 이렇게 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죽음 인생의 끝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썩지 않고 더러운 채가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실 날이 있고요.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은혜와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은요, 아직 개봉되지 않은 선물 박스예요. 왜냐하면 이게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펼쳐질 거거든요. 개봉되지 않은 선물 박스이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게 말로 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요, 사실 너무 영광스러운 거기 때문에, 너무 영광스러운 거기 때문에 사람의 이 필설로, 입술과 글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영광스러운, 너무 신비한. 그래서 이거를 천국에 대한 비밀을 단순하게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최소한 10가지 비유를 사용하세요.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은 뭐뭐와 같다, 천국은 뭐뭐와 같다, 천국은 뭐뭐와 같다 이런 식으로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는 이게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신비한 거여가지고요, 이게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가 이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해 주세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지만 여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서 천국이 뭐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천국 가는 길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하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조금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를 예수님 인정 안 하시고 너 그렇게 가고는 천국 못 가고 내 말대로 해야 천국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그렇게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뭐 단순하게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정리를 좀 하자면, 요컨대 바리새인들은 천국은 자격이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율법을 안 지키는 죄인들은 천국에 못 가,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가, 이렇게 확신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요컨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격을 갖춘 능력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어떻게 힘입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리나 죄인들과 더불어 잔치하시면서, 이 세리나 죄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면 이런 세리와 죄인들도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주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생각해봐, 의사애가 병든 사람한테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병든 사람, 이렇게 세리나 죄인들처럼 소망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게 되면 그 이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자기들은 충분히 준비가 있다고, 자기들은 충분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은 능력 있고 자격 갖춘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 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비유가 가르쳐주는 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 많았어요. 로마가요, 엄청 화려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로마는요, 당시 거의 모든 지중해 주변을 다 정복해가지고요, 온갖 좋은 것을 다 수탈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예를 들면 유대 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수탈을 당하는 곳이에요. 로마가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줬지만 통치를 수월하게 하려고 한 거지 예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 사회에 이게 이제 우리도 왜 일제 식민 통치를 받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일제 식민 통치 기간의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예전에는 다 이게 일제 강압 통치 받았던 36년은 수탈을 당한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제가 기억할 때 그 옛날 그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노골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식민지 생활 36년 지내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근대화되어서 일본 덕분에 우리가 상당히 발전한 뭐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학자들도 생기고, 제가 볼 때 정신없는 설교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가끔씩 계시고, 많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 거의 정신이 없는 분들이에요. 뭐 일본이 우리가 예뻐서 식민 통치를 했겠어요? 부산 가보셨어요? 부산? 부산 안 가보셨어요? 어떻게 부산도 안 가보고 살 수 있어요? 제가 40년 동안 살았던 동네인데. 좀 이렇게 기분 안 좋은 표정으로 보시는 부산, 혹시 부산역 가보셨어요? 부산역? 부산역 가보시면, 부산역은요, 지금은 아니에요. 거기에 산업도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잘려 있는데요. 부산역을 가보시면 철도를 일본 사람들이 놓았거든요. 이 경부선 철도를 우리나라 발전시키려고 놓은 게 아니에요. 경부선 철도는요, 전국에서 물자를 기차에 딱 실으면 부산역에 딱 내리면요, 바로 항구역을 가지고 바로 배에 실을 수 있어요. 부산역은 옛날에는 거기가 바다였어요. 매립지예요. 부산역 주변에 그 여러분 부산 가보셨는지, 혹시 가보시면 거기 광복동하며 영도 넘어가는 거기가요, 다 매립지예요. 그게 전부 항구인데, 왜냐하면 짐을 가져와, 이게 수탈한 물자를 가져와서 재워놓고 바로 배에서 실어서 일본으로 바로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게 경부선 철도 부산역. 우리 민족이 예뻐서가 아니고 수탈하기 위해서. 전군 가도를 만든 것은 전라도가 예뻐서가 아니고 이 전라도 지역의 물자를 수탈해서 군산항에서 바로 실어 가려고. 우리가 예뻐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수탈. 로마가 유대지방을 다스릴 때 수탈. 수탈하기 위해서 이게 모든 지배 구조를 그렇게 형성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무슨 생산이라는 거는요, 다 농업 생산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이게 라티푼디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거대한 농장이에요. 농장을 거대하게 해서 노예 노동, 뭐 이런 소작농 투입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업 생산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대한 농장을 상업적으로 이제 이게 운영을 하는데 원래 그 땅은 그러면 누구 땅이었겠어요?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땅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자영농,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예를 들면 유대지방 같으면 하나님이 다 제비 뽑아주신 기업이 있어가지고 그 기업은 팔 수도 없고 자손 대대로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방인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거대한 농장을 만들어버리니까 여하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땅을 빼앗기고 이 사람은 농사도 자기 땅이 없는, 그러니까 소작농, 어디 가서 일거리를 찾아다녀야 되는 품꾼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 이 포도원 비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근데 이 포도원 이야기는요, 오늘 이 비유는 우리는 2000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서 우리 눈으로 이거를 읽기 때문에 이게 확 들어오지 않는 게 있는데, 이를테면 포도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포도원 어떻게 농사 짓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이를테면 우리 자기 일하는 영역이 있는, 예를 들면 여기 학교 근무하시는 분은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세요. 그거는 뭐 딱 이야기를 하면, 아,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거 확실히 아는 자기 영역이 있거든요. 2000년 전에는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지었고, 거의 모든 사람이 포도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나가면 딱 논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나가면 포도원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살던 거의 대부분 95% 이상 사람들은 다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농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우리는 이거를 2000년 이후에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딱 들으면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이상한 게 뭐냐면 오늘 보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풍부를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게 딱 이상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품꾼 찾으러 다니지 않거든요. 품꾼이 필요할 정도로 큰 포도원 같으면 이 집주인은요, 이 포도원 주인은 1년 내내 포도원에 와볼 일이 없어요. 이를테면 로마 사람은 유대지방에 있는 포도원에 와볼 일이 없어요. 다 노예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주인이 직접 포도원 품꾼을 찾으러 다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요, 그 시대 사람들이 딱 듣기에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 근데 여하튼 이상해요. 그런데 집주인이 나가가지고 2절을 보시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한 데나리온씩 여하튼 약속해서 품꾼을 들여보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상이 아닌데 여하튼 하루 일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3절을 보시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9시에 또 나갔어요. 그랬더니 일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왜 인력시장에 가면, 전주에도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력시장에 가면 아침에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 필요한 일꾼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 불려갈 수 있으면 좋은데 자기가 기술도 없고 나이도 많고 이러면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여하튼 이 사람들은 여하튼 아침에 인력시장에 서 있다가 다 뽑혀가고, 이 사람은 뭐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 이제 일자리를 못 찾은,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일자리를 못 찾으면 남자들끼리 모여 놀아요. 지금도 뭐 어디 가면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일자리를 못 찾으니 놀고 있는데 3시는 오전 9시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9시에 이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 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니들 왜 여기 놀고 있니? 해서 그럼 너 우리 포도원 들어갈래?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는 말은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 문자적으로는 정의로운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또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는요 오전 12시 그러니까 정오고 9시는 오후 3시예요. 11시는요 11에다가 6을 더하면 11에 6 더하면 오후 5시 맞아요. 저보다 더 맞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11시는 오후 5시였다는 거예요. 오후 5시에 또 사람 가보니까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물어요. 7절에 아니 니들은 어떻게 종일 여기 그냥 이렇게 놀고 서 있냐. 어떻게 일을 안 하고 이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너희도 그럼 포도원 들어가거라 해가지고 포도원 들어 보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아침에 다 품꾼 들여보내지 9시에 12시에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 품꾼을 들여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8절이에요. 아 제일 중요하다. 여튼 중요한 게 8절이에요. 이게 본문 전체를 딱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메시지를 딱 엮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절이 8절인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품꾼을 불러서 삭슬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명령이에요. 순서를 정해줬어요. 주인이 품꾼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삭슬 나눠주거라 이렇게 청지기에게 원래 이런 일은 부하가 하는 거라니까요. 청지기가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11시에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씨를 받은 거죠. 한 데나리온. 이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10절,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이요. 진짜 더워요. 겨울에도요. 여튼 땡볕에 겨울에 땡볕에 비가 안 오는 겨울이어도 땡볕에 한 30도씩 올라가요. 여튼 걸어다니는 것도 포도원에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전에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진짜 더위에 땀 흘리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오후 5시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거를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와서 오후 5시 무슨 일을 했겠어요. 저 친구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그러면 나한테는 더 주겠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전부 한 데나리온, 자기도 한 데나리온. 이게 뭐냐? 왜 나를 이렇게 불공평하게?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게 되지? 좋은 사람은 한 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그러면 나는 하루 종일 일해라. 나는 뭐냐? 이렇게 이제 주인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왜? 나중 온 사람부터 줬을까요? 주인이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약속했거든요. 일 시켜놓고 떼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너희 품꾼에게 주지 않으냐 삭시 들판에서 소리 지른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시대에도 요즘 우리도 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디 가서 막 일하고 돈을 안 줘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줘요. 일 시켜놓고 돈 안 주는 주인들도 있는데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순서를 나중 온 사람부터 안 하고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불러다가 차곡차곡 줬으면 이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주고 그러면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자기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받은 거죠. 품삯 안 떼먹고 줘서 고맙다 이러고 돌아갔을 거고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면 정당한 품삯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떼먹은 거잖아요. 이를테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절반을 일했으면 한낮을 일했으면 반 데나리온 받는 게 그게 정당한 값인 거죠. 따지면 하루 한 데나리온은 품삯이니까 한나절 일했으면 반 데나리온 받아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을 다 주니까 완전 대박이다 이러고 갔겠죠 또. 그런데 왜 주인은 거꾸로 불러서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줬다고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거는요 결론이 16절이에요 16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비유의 결론이 16절이라고요. 16절 어디서 보신 것 같죠?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제 묵상을 하신 분이고 뜬금없다 이거 어디서 나왔지? 하는 분은 어제 마태복음 묵상 안 하신 분인데 회개할지어다. 회개했습니까? 어제 마태복음 안 읽어본 분은 회개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어제 19장 30절 어제 마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제 말씀하고 오늘 말씀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제 그제 묵상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어떤 부자, 어떤 청년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요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천국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이거 열심히 다 지켰어요.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계명 말씀하시면서 이런 계명. 그랬더니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사실 이 청년은 자기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칭찬을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야, 너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뭐 이런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면서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청년을 사랑하사 그래요. 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이뻐요. 뭔가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이 내가 어릴 때부터 이걸 다 잘 지켰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러신 거예요. 예쁨을 안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너무 기특한 청년, 너무 기특해요. 그랬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을 좀 예쁘게 여기시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요 거의 잘 안 하세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열두 제자 부를 때 나를 따르라 그러시고 중간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우는 뭐 굴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는 하시고 나를 따르라 잘 안 하신다니까요. 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 자체가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도 복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이 엄청난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아주 예쁘게 여기셔가지고 기특하게 여기셔가지고 또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러면서 예수님과 대화 쭉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화의 끝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베드로가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게 베드로의 설레발이 여기 또 나와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 부자 청년은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간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배와 그물과 부모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사실 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버리고 따라야 된다는 말씀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다 버리고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자부심 있는 질문인가요?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엽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부자 청년을 딱 보니까 저 친구는 아니야. 버리고 근심하며 갔어. 근데 자기는 다 버리고 예수님 얼마나 대단해요. 완전 대박.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시니까 엄청 귀엽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 너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그 보좌에 앉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튼 이 세상에서 다 버리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초를 치기를. 그러나,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이를테면 1등이 꼴찌 되고 꼴찌가 1등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1등 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남들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남들과 자기를 비교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과 자기를 자꾸 비교해요. 저 사람은 예배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난 주일 예배는 안 빠져. 저 사람은 십일조도 안 하는데 나는 십일조는 해. 저 사람은 교회 봉사도 안 하지만 나는 교회 봉사도 해. 그러면서 남들과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남들과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은혜와 저런 복을 누리는데 나는 왜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시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다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라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되는 거 없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시는 거야?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격을 갖춰야 돼요. 보니까 저 사람은 자격을 안 갖고 자기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저 사람은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데 자기는 율법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자격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왜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5시에도 나가고 왜 주인이 품꾼을 들여보냈겠어요? 포도원에 할 일이 있어서 보냈겠어요? 포도원에 할 일이 있어서 보낸 거 아닙니다. 포도원에 할 일을 보낸 거 아니고 주인은 선하신 분이에요. 주인이 선하. 주인은 그 시대에 수탈당하는 사람 너무 많고 일자리 잃어버린 사람 너무 많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 많은데 저 사람이 일을 못하면 그 시대에는 독신 거의 없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도 다 가족이 있어요. 그 시대에는 독신 없어요. 비혼 이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다 칩신도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가족들이 기다리는데 이 가장이 일을 못하면 그 집에 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은 선한 사람이에요. 이 주인은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굳이 자기가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품꾼 찾으러 가는 거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뭐하러 주인이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장터에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자기 포도를 왜 들여보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한 일꾼은 아침에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따지면. 이 주인이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오늘 공치면 온 집안 식구가 다 굶어야 돼요. 그러니 너 그러면 우리 포도원 가. 그 우리 포도원 가. 품삯을 주는데 한나줄 일했으면 한나줄값만 주면 되지 뭐로 하루 종일 값을 다 줘요. 1시간 일하면 1시간 일한 품삯만 주면 되지 뭐로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다 줘요. 그게 주인에게 이익이 되나요? 해가 되나요? 손해가 되나요? 자기한테 손해되는 일인 거예요. 뭐로 주인이 그렇게 해요? 주인이 자비로운 분이거든요. 주인이 선한 분이에요. 오늘 주인에게 항의하는 주인에게 항의하는 사람 보세요. 12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각결. 아니 저 사람은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저 한 시간밖에 일하는 저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어떻게 똑같이 이 사람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일을 많이 했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고생했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받아야지. 아니 저 사람한테도 한 대나리온 줬다면 당연히 나한테는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왜 나한테 한 대나리온밖에 안 주는 거야? 이러고 주인에게 항의를 하는 거죠. 주인이 말하기를 너 나하고 한 대나리온 약속했잖니. 너 나하고 한 대나리온 약속했잖니. 나 약속 잘 지켰잖아.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다 내 돈인데, 내 돈인데. 아니 내 돈을 가지고 저 사람한테 한 대나리온 줬다고 해서 너가 나한테 시비 걸 게 뭐니?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너 왜 지금 나한테 악한 일을 했다고 나한테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있니? 주인이 퉁명스럽게 말을 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주인이 뭘 잘못했어요? 주인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주인이 잘못한 게 없다. 이 주인은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분이고 스스로 손해보면서 한 대나리온씩 주는 분이고 그리고 자칫하면 다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국은 품꾼을 얻어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일 시켜 먹으려고 우리를 부르는 분이 아니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몸 좋아서 일 잘할 만한 사람만 써먹는 분이 아니고 몸이 부실하니까 아무도 안 불러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자리를 못 구해서 그냥 빈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굶지 않게 하려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돈을 그냥 안겨주려고 9시에도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너 내 포도원 가서 일해. 그리고 한 대나리온씩 주는 거죠. 처음에 늦게 온 사람부터 준 게 아니고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주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왜 거꾸로 주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뭐에 대해서 잘난 체하고 있냐. 베드로가 저 청년에 비하면 야, 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어떤 상을 얻을까요? 다 버렸다고 상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일꾼이라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을 받고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계속 그 은혜, 그 긍휼, 그 자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뭐 엄청난 일꾼이고 남보다 더 나은 헌신의 열매를 주는 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고 뭐 이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이 사람이 나쁜 짓 한 게 아니고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어요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려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할 거라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점수 매기거나 하나님 우리를 경쟁시키거나 그래서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남보다 더 훌륭하고 남보다 일을 더 잘하고 남보다 더 많은 열매를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럴 때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예수 잘 믿고 정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온 삶을 드리리 뭐 이렇게 작정할 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은혜라는 거죠. 은혜. 은혜. 포도원 주인이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나님이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구원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 인생에 개입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아들을 안 보내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 때문에 머리 안 아파도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요. 그게 은혜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은혜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살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으로 주님께 응답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지. 그렇지 않고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왜 저 인간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복을 주시면서 나한테는 그런 복을 안 주시는 거야. 왜 저 사람은 평안하고 형통한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왜 하나님은 나를 부당하게 대하시느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형편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정말 오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신실하심으로 변함이 없이 우리를 품으시고 돌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선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고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에 얼마나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아픔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어려움, 고통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이구나. 타락한 세상이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인간이 연약하구나.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구나. 세상에 답이 없구나. 세상에 해결책이 없구나. 이런 거를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세상에 해결책이 없어요. 여기 가면 고치고 저기 가면 낫고 여기 가면 아니에요. 세상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은혜와 사랑이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십자가 고난인데 그게 사랑을 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라는 것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확증해 주신 거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진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린다고 천국 백성 되는 것 아니고 남보다 나으냐 남보다 못하냐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분의 사랑과 자비 덕분에 먹을 것을 얻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여 들어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광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주님.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보며 살다가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제가 가서 깃발 먼저 가서 들고 있을지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 가서 전주 제자국의 깃발 들거든 다 모이세요. 예, 그날에 가서. 안 오실 분도 계세요? 나중에 다 전주 제자국의 깃발 들고 혹시 압니까? 전주 제자국의 특성 한번 해봐 이러실지. 그러니까 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뭐 이렇게 율동 연습을 미리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이렇게 특성담판하고 뭐 이렇게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영광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